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없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 이 말을 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말은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왜 이름을 예수라 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다 보면 삶 속에서 주님이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야. 주님의 그런 이제 일을 자주 만납니다. 한번 저희들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하러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중국에서는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 불법이라서 이제 숨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공안이 우리 말하면 경찰이 집에 찾아왔어요. 사모님 보고 선교사님 이름을 대면서 어디 있느냐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딱 창문을 열어보니까 경찰이 오는 걸 보고 너무 급하니까 화장실에도 안으로 문을 걸어 잠갔어요. 사모님이 거짓말을 했어요. 다른 도시에 간 것 같다고. 아, 그러냐고. 언제 오느냐고. 다른 소리 보통 가면 한 뭐 4, 5일 있다 온다고. 그래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 아들이 있어요. 아닌데. 또 이제 엄마가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선교사 아들이 뭐라고. 아닌데. 아버지 금방 여기 있었는데. 그래서 아버지 화장실에 계시잖아. 그래 이제 경찰이 와서 화장실도 빨리 나오라고 나와서 이제 체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이제 보통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추방을 당하면 또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는 축복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자책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복음 전하는 쓸 자격이 없어서 나를 내쫓으시는 가 이제 별별 섭섭한 마음에 다 들고 막 어려운 거. 그래야 이제 어렵게 이제 나와가지고 또 다른 아주 먼 도시로 갔어요. 그 도시 가서 이제 같이 살면서 제 아이들이 걱정인 거예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그리고 그 학교 한 학교는 한국말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서 그 일을 보냈어요. 아이들을 불렀어요. 얘들 너 학교 가거든. 아버지 뭐 하는 분이냐고 물었거든. 회사원이라 그래, 회사원.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예, 그럴게요. 그럼 어떤 회사냐면 컴퓨터 회사라고 얘기를 해. 예, 알겠어요. 아버지가 실험 한번 해보자. 너 아빠 뭐 하시는 분이야? 회사원이에요. 무슨 회사인데? 컴퓨터 회사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이제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국말을 가르치는데 선생님 이북에서 오신 선생님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서이, 너이 그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얘가 선생님 아니에요. 서이, 너야 셋, 넷이에요. 아, 그래, 그래. 선생님 보니까 너무 아이가 귀여운 거예요. 그 너 한국서 왔나? 예, 한국서 왔어요. 아빠 뭐해? 회사원이에요. 자신 있어요, 이 학생은요. 무슨 회사인데? 컴퓨터 회사요. 거기까지 질문을 말아야 하는데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그럼 직책이 뭐냐? 직책이 뭔데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 사장님도 있고 부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빠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이렇게 쉽지 않지요. 그러나 선생님이 학생 이제 아이들하고 집을 찾아온 거예요. 너무 당황했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너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애들은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았겠는데 목사님이 했으니 아버지가 꾸중 들으니까 막 옆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목사님, 애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우리 학교에서 얼마 전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 시간 오전 10시에 선생님들이 학교 와서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성경을 가르쳐주는 분이 없고 찬송가를 아는 분이 없어서 그냥 학교에 와서 두 시간 동안이나 그냥 기다리다가 다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선생님한테 반은 안 오고 반이 다시 학교에 와서 기다렸는데 아무도 찬송을 하는 사람도 없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줄 하나님의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래 며칠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 이 선생님이 새로운 학생이 왔는데 하나 둘 서희 너희 가니까 학생 선생님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이에요. 너무 애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 아빠 뭐 하시는 분이냐? 예, 회사원이에요. 무슨 회사인데? 컴퓨터 회사요. 어, 그래. 직책이 무엇이냐? 직책이 뭔데요? 회사에 사장님도 있고 부장님도 과장님도 있는데 너 아빠는 뭐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하나님 보내주고 싶어서 그래 왔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냥 살 때 잘 모르지만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신 이후에 이것만 절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었는데 원주에 있는 통신교육부대 통신훈련소를 갔어요. 거기는 하도 탈령을 세 명이 한 조가 돼가 다녀야 돼요. 혼자 다니면 도망간다고 봐야서. 그래서 저하고 제가 전도 구원만 송순종이라는 형제하고 김창원은 셋이 늘 다녔는데 어느 날 우리 셋 지나가는데 소장님 저쪽으로 오고 계셨어요. 야 소장님 소장님 중사 경례를 했어요. 소장님 경례 딱 받으시고 가시는 야 우리 돌아보니까 예 너희들 이리 와 막 뛰어왔어요. 소장님 보좌관에게 교육생도 표창할 수 있나? 예, 할 수 있습니다. 표창 상신해라. 경례 너무 잘했다. 아니 그 소장님한테 경례가 너무 당연한 일인데. 하여튼 우리는 그날에서 막 배를 잡고 웃었거든. 교육생이 휴가가 안 되는 4박 5일 휴가를 주고 전 장병이 모인 가운데 위 사병은 뭐 좋은 것이 다 나요. 뭐 투철한 군인 정신과 왕성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례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가지고 표창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보초를 서는데 보초 서는 시간 2시간인데 2시간이 아까우니까 그 성경을 꺼내 읽었어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복견용성을 꺼내 막 읽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막 읽으니 철모가 너무 무거워서 철모를 벗어놓고 총도 무거워서 총도 벗어놓고 철모를 끌어안고 깔고 앉아서 성경 읽고 있는데 소장님이 전방 10m에 출연하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얼른 막 성경을 방구에 집어넣어놓고 철모를 쓰고 근무 중 이상부하고 경례를 했어요. 성장님 오시더니 웃으시면서 종교를 할 땐 종교를 하고 근무할 땐 건물이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막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문이 성여 소장님이 오시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설교하다 막 주춤하니까 엄청나니까 소장님이 너 종교를 계속해라 하시더라고요. 그 종교를 계속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등병 때인데 육군 대령 앞에서 말이 안 떨어지는 거라 무슨 말 안 줘 기억이 안 나요. 그 이제 설교를 마무리가 났는데 소장님이 뒤에 앉아 들으시다가 요즘 같으면 보험반을 그때 해야 하는 건데 사자니 뻘떡 일어서더니 내가 너희들에게 한마디 해도 되느냐? 누군데 안 돼요. 소장님이 오셔서 입을 여셨어요. 내가 6.25 사변 때 백마 고지 전투에 갔었다. 우리 중대원들이 내가 중대장으로 갔었는데 그때 백마 고지 전투에 가면 대부분 다 중대가 전멸하다시피 하는데 우리 중대원들이 그날 밤에 내일 죽는 날 알고 고향에서 눈물을 흘리더라. 내 한 방공호에 가니 어떤 병사나 끌어 때려서 우울하게 너 뭐하냐 이렇게 예 중대장님 기도합니다. 깜짝 기도 그래 우리 기도하자. 그래 그날 전에 중대장님이 방공호 다쳐 너 뭐 믿느냐 하나님 믿느냐 부처님 믿느냐 용왕님 믿느냐 뭐 좋다 기도하자. 그래 그날 밤새도록 중에 다니면서 병사들이 막 울고 있다 갑자기 하나님 하고 용왕님 가고 뭐 부처님 가고 막 떠들었다. 그 이튿 아침에 중에 돌 이어가고 명령 내렸을 때 지금까지 그렇게 용감한 군인을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아, 이 종교의 힘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중대장 종교의 힘을 확실히 믿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대에 소장님을 부임해 오신 뒤에 예배당도 없고 군목이 없어서 너무 섭섭했는데 일요일 날 중대장님, 소장님이 부대에 한번 신심을 와보니까 찬송 소리 나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 그때부터 소장님이 저 이등병 저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예배당 질까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추럭을 내가지고 문마에 가서 모래 한 짜실에다 벽돌 공장에 주면 벽돌 20장 줘요. 그래야 이제 벽돌을 싸고 모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107 야공단에 가서 유리 얻고 그 다음에 기화는 전에 쓰던 뭐 이제 기화 이제 바꾸는 다시 그래서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소장님이 진급을 해서 일본 사령부로 가시면서 야 행정장교 김대위하고 부르더니 내가 이 부대 없지만 너는 그때 제가 상병인데 박옥수 상병은 하나님의 종교 일을 계속하도록 네가 책임지고 해라. 예, 알겠어. 마지막에 그 우리 부대를 떠나시면서도 행정장교한테 나를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가셨어요. 김상갑 대령이라고. 그 뒤에 참 찾아도 아직 인사도 한번 못 드려서 제대하고 40년이 지났는데. 제가 사는 삶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손가락으로 다 꽂을 수 없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철도 모를 때부터 교회를 다녀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죄인이 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시대 때는 배고픈 시절이라서 지나가 나무집에 감나무 밭에 감도 따먹고 나무집에 밀도 꺼내 구워 먹고 감자도 캐 먹고 그런 농산물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늘 회개하고 그랬는데 제가 씻으려고 해도 해도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죄사함 받고 천국갈려 예수 믿습니다. 그래 말하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죄가 작아져야 하는 게 점점 더 죄가 늘어나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1962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재가 눈보다 더 희어졌냐는 찬송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씻을 때 힘드니까 반만 씻고 반은 내일 씻자 안 하시고 3분의 1은 내가 씻어줄 테니까 네가 3분의 1을 씻어 그렇게도 안 하시고 눈처럼 깨끗하게 씻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놀랍게도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인도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내가 산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 성경 속에서 처음에 성경이 너무 안 읽혀지더라고. 근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열 번 읽고 읽어가다 보니까 이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인 걸 알았어요. 이 성경이 마음의 세계를 말하는 걸 알면서 재미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죄에 빠지고 잘못된 마약에 게임 중독에 빠진 학생들을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면서 많이 변해서 아이와이프란 단체는 이제 그들 이제 마음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마음의 세계에서 많은 청년이 바뀌는 걸 알고 각국 정부에서 저들 보고 그 나라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저를 마인드에서 가르쳐 달라고 해서 많은 나라 정부에 우리의 땅을 주고 지난 3월 21일 날은 베트남 정부에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베트남 그 사회주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우리에게 맡길 테니까 마인드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베트남 정부 이제 우리 마인드 교육을 가질 준비를 하고 있고 작년 한 해 필리핀 정부에서는 3만 8천 명의 교사들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 마음의 세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와서 케냐 정부는 24만 명의 모든 교사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인도에서 인도 텔랭가나 주지사님이 우리에게 5에이크 땅을 주시면서 인도 텔랭가나 주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이 마음의 세계를 가져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서 상당히 바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잘 알아요. 사람이 말라리아에 왜 걸리느냐 연구를 했어요. 말라리아 모기가 있는데 말라리아 모기 주둥이에 말라리아 균이 있다. 모기가 우리를 물 때 그 주둥이에 있던 균이 몸 안에 들어가서 번식기를 통해서 어떤 잠복해 있다가 퍼진 말라리아가 이제 간을 공격하고 뇌를 공격해 그렇게 죽는다. 그래서 말라리아를 안 걸리면 모기를 물리지 말아야 한다. 모기에게. 말라리아에 걸리면 이런 약을 먹어야 돼.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 아프리카에 채채파리라는 파리가 있어요. 주로 정글에 있는 파리인데 이 파리가 물면은 이 파리 주둥이에 있던 벌레가 몸 안에 들어가요. 몸 안에 들어가 정확하게 그 파리 주둥이에 있던 벌레가 등골을 찾아가요. 사람 등골을 뜯어먹기 시작해요. 그럼 사람이 잠이 들기 시작하는데 잠이 들면은 하루 이틀 자는 게 일주일, 열흘, 한 달씩 잠을 자요. 두드려 깨워가지고 밥을 안 먹이면 자다가 굶어 죽어요. 이제 그런 병들을 전부 원인을 밝혀 치료를 하는데 마음에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다음 부자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친구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마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최근에 이 사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은 마음에 어떠한 부분만 자기가 생각하기 싫은 건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병이 있어요. 반대되는 건 자기가 한 얘기만 계속 생각하면서 그게 옳다고 그걸 막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거의 많이 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원인들을 전부 분석해 보면은 마음에도 이런저런 병이 있는 걸 아는데 저는 성경 속에 마음의 세계를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냥 막 큰 것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하고 율법을 지켜 그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고 근심되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다가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평화롭고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은혜롭고 복된 삶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8장 이야기에서 이 가늠한 여자는 가늠하다 잡혔어요. 그러면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혀서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이게 가늠한 여자에게 오늘 우리 전부를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저는 가늠 안 했는데요. 난 남의 남자 곁에도 안 갔는데요. 예, 그런 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 마음을 보면 죄가 있는 거예요. 멸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8장은 정확하게 그냥 성경 대충 읽고 내 생각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착한 일하고 율법 지키고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분석해 들어가면 성경 한자 한자 속에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제 저녁에 얘기했지만 성경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벗어난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요한복음 8장은 이 여자 가늠한 그때부터 가늠하다가 이제 잡혀서 돌에 맞아 죽기 위해 끌려가고 있는 이 여자의 문제를 성경은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여자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 여자처럼 육체적으로 가늠을 안 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뭐 그랬을 것입니다만은 혹시 또 가늠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여자가 가늠을 하다가 잡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이 이야기 속에서 그냥 뭐 줄거리로 보면 예수님이 뭐 죄가 없는 돌로 치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다 여자가 살아났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조목조목 이렇게 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여자가 왜 가늠을 했습니까? 어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했어요. 여자 속에 우리 모두 속에 아담하와가 선악알이 나무 열매를 먹은 선악과를 먹은 뒤로부터 인간하고 사단이 연결돼서 사단이 인간의 마음에다가 어떤 마음을 넣어? 미운 마음을 넣어주고 거짓된 마음을 넣어주고 교만한 마음을 내주고 악한 마음을 넣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문득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 억울한 마음이 일어나고 분한 마음이 일어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마음을 끌려다 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뭐라 마지막 뭐라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있느냐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이 여자는 예수님 나도 너를 구원하셨다 죄를 씻었다 이런 이야기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 자 이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늠하다가 잡혀 죽을 뻔해서 다시는 가늠을 하지 말아야 돼. 가늠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 남자 곁에 가지도 말고 남자 쳐다보지도 말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어떤 형제가 나한테 와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버스 운전사인데요. 내가 운전하면은 여자들이 짧은 옷 입고 오는 여자를 보면 늘 그 다리만 쳐다보고 막 엄란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한번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 해보세요. 저에게 늙었는데도 엄란한 마음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여자들이 같이 자자 해도 내가 힘이 없어 자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막 왜 이렇게 엄란한 마음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표현을 안 하고 사람들 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자 이제 이 여자를 보고 여자가 이제 예수님은 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까 이제 내가 가늠하다 잡혀 죽을 뻔해 예수님 살려서 다시 가늠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갔는데 어느 날 이 여자 마음에 엄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어떻겠습니까? 또 이런 마음이 나나 엄란하지 말아야지. 아예 문을 그런 장으로 밖을 쳐다보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 여자가 그렇게 해서 다시 가늠하고 싶은 마음을 이길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으니까 가늠하다 잡혀와서 다시 예수 살려주면 다시 죄를 지어, 다시는 가늠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여자가 가늠 안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남자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고, 저 남자보다 내 또 마음에 녹아서 가늠을 해가지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이번엔 그러면 진짜 죽을 거야.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또 여자,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예수님 말씀 따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전혀 그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도둑질 안 하려고 하고 죄를 지지만 죄를 안 지려고 가늠하지 말 그렇게 하니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자체를 읽어보면 성경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속엔 추하고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다시는 가늠을 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각오를 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의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의 입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에 다시 산다 그러면 오라비에 삽니까 죽습니까? 살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 물을 떠서 이걸 떠서 연회 갖다 주라면 그게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예수님 38년 병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갔어요. 눈면 속에 실로가 씻어 눈이 밝아졌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배우냐면 이 세상에 예배소 2장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마귀고 악마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존재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하는 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그 악한 영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인 그때부터 우리 인간 속에 사탄이 계속 생각을 넣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 음란한 마음을 요거만큼 넣었을 때 가늠하지 말 그런데 이만큼 넣으면 가늠하지 말라고 말고 할 거 없이 가서 가늠을 할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요만큼 넣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다 이만큼 넣으면 나도 모두가 도둑질하고 있을 거예요. 거짓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에 악한 영이 미워하는 마음을 넣으면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정말 가늠하는 마음을 넣으면 가늠할 수밖에 없고 도둑질하는 하고 싶은 마음을 도질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악한 영이 우리 쓰다가 어느 날 요거는 요 사람은 요는 써먹기 좋다 싶어서 죄를 도박을 하도록 마약을 하도록 가늠을 그렇게 막 끄는데 우리가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아무리 가늠을 안 하고 싶어도 그 힘이 잡아 끌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그러면 전기 스위치 안 올려도 빛이 있었죠? 하나님의 땅은 심했는 저 열매는 과목을 내는 그렇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건 사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양 죄를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죄를 짓고 간음을 하고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 빛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 살아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병자가 나았고 38년 된 병자가 걸어가 예수님 말씀대로 다 되네. 아멘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했을 때 죄를 지는 마귀의 힘이 더 세니까 죄를 끌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대로 되겠네. 알겠습니까? 그건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간음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이 내 마음 안에서 믿음으로 들어와서 알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지, 내가 십일조 떼먹지 말아야지, 내가 주의를 지켜야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어느 날 말씀을 하셨지요. 눈먼 소경에게 신랑 모자가 씻어라. 눈먼 소경이 신랑 모자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래, 나를 보고 예수님 신랑 모자가 씻으라고 했어. 그럼 내 눈이 밝아질 거야. 갈 때는 내가 소경으로 가지만 가서 내 눈이 떠여질 거야. 그걸 믿으니까 신랑 모자 가지. 안 믿었으면 가겠어요? 나 지금 구걸해야 돼. 못 가요.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여러분이 병이 들었지만 예수님 낫게 해주시면 낫지요. 그죠? 믿습니까? 예수 낫게 해주면 나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늠한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가늠한 여자, 선생님, 나를 보고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지요? 그럼 내가 다시 죄를 범치 않는 게 하나님 주님 당신의 뜻이지요? 그럼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당신의 말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다시 죄를 범치 않게 되겠네요. 그래서 죄를 안 범하는 거는 내가 죄를 안 범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죄를 안 범하게 해주겠다는 마음이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역사해서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어 힘을 주십니다. 내가 죄의 유혹을 볼 때 하나님 예수님 나는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 나를 보고 죄를 범치 말는 걸 범하는 원치 범치 않기를 원하시니까 범치 않도록 해주셨다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범치 않게 하나님 하실 줄입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사람들은 어떤 예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내가 예수님만 따라 행하려고 할 때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 행하려는 그 힘보다도 사단이 내 속에 역사하셔 죄를 끌어가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와서 죄를 안 짓고 착해서 살아야 하는 그 의미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그 힘은 내가 하는 거니까 사단에 넘어지지만 내가 죄를 짓는 걸 주님 기뻐하지 않고 주님 짓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겠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면 사탄도 그건 못 이기니까 내가 선하고 밝은 삶을 살 수 있겠다. 그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교회 다녀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룰 때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하게 주실 줄을 믿는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을 하고 택시를 탔어요. 대구 살 때인데,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린 초등학교 이제 막 다닐 때인데, 내가 웃으면서 택시 운전기사에게 물어서 여기서 동대구역까지 가는데 택시비가 얼마쯤 나옵니까? 물어보니까 한 1,000원쯤 나올 거라 그래요. 아, 예. 그 영구가, 예, 아빠. 1,000원 나오는데 엄마, 아빠는 어르니까 300원씩 내고 은숙이가 너하고는 200원씩 내면 딱 1,000원 되겠다. 그러니까 아빠가 300원 내고 엄마가 300원 내고 은수이가 200원 내고 영구가 200원 내면 되겠다. 안 해요. 이놈아, 네가 차 탔는데 왜 안 해? 아빠가 내야지요. 네가 차 탔는데 왜 아빠가 차비를 내? 그러니까 아빠는 우리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면 차비를 아빠가 내야 돼. 그러면 요 아빠가 내야지요. 그 아들은 우리 아빠가 차비 낼 걸 확실히 믿었어요. 맞습니까? 확실히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지켜줄 걸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죄 안 지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대답해 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죄 안 씻어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죄 씻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똑같이 죄를 씻는 건 내가 씻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나는 못하니까 예수님이 해줄 걸 믿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후자, 나는 못하니까 예수님이 해줄 걸 믿는, 그게 믿는 믿음이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겠다고 내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죄를 범치 않도록 해 주시겠다고 믿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 어떤 식으로 신앙을 하냐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아이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지.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해야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치하지 말라. 그런데 내 마음이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지요? 내 마음이 엄란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내 마음에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탐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탐심이 일어난다. 내가 하지 말아야지. 탐내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가는 그건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탄심을 내지 말아서 탄심 안 내도록 해주겠구나.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탄심을 안 냈다는 사람하고 내가 탄심을 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안 내게 해주셨다고 그건 하나님 하신 거고 내가 한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죄를 사함받는 것도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자백하고 내가 철회하고 내가 산기도를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면 절대로 죄를 온전하게 못해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다를 그대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누가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박목사야, 예, 네가 네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지 마. 내가 할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날 보고 네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지 말고 내가 담당시킬게. 그 말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내가 왜 하나님 그 생각을 해봤어? 만일에 여러분 죄가 한 다섯 개나 열 개쯤 되면 내가 담당시킬 수 있을는지 몰라요. 내 죄가 천 개도 넘고 만 개도 넘는데 알겠습니까? 제가 장로교 다닐 때 죄 때문에 막 갈등을 했어. 그래, 죄를 사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무슨 죄 사해주고 막 죄를 고백해 사해달라고. 마음에 시들시가 여전히 죄가 남아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죄를 회개하고 회개해도 여전히 뉘우치고 고백하고 해도 안 됩니다. 하니까. 회개 열매를 그럼 맺으세요. 회개 열매 어떻게 맺냐고 물어보니까 도둑질한 거 다 주인차를 갚아주고, 그럼 막 그러냐 하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좀 못된 짓을 한번 했는데, 얼빵한 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협박을 해가지고 빵을 좀 사라 했어요. 제가 빵을 얻으면 되게 맛있는데, 그 죄가 오래오래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죄는 영원히 안 잊어질 죄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쓰시는 손톱깎이를 학교 가서 못을 끊다 그걸로 불았어요. 아버지가 매 맞을까 봐 너무 겁이 나서 동생 필통에 넣어놨어요. 아버지가, 옥수야, 손톱깎이 할 줄은 모르는데요. 정수야, 손톱깎이 모르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 책볼 가져와라. 그때는 가방에 책을 보자에서 책 본대 딱 하니까 저야 깨끗했지요. 근데 동생 필통에 부러진 손톱깎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놀라는 동생의 표정은, 여러분, 6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잊어버리죠. 동생이 매를 많이 맞았어요. 이놈, 제가 아버지, 제가 그랬습니다. 해야 하고, 막, 마음은 가는데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래, 그때부터 제가 동생을 얼마나 위해 줬는지 몰라요. 웬만하면 동생한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양보해주고, 내가 먹을 거 동생 다 줘.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남은 동생 잘 다스린다, 잘 이끈다 하고, 우리 동생 우애, 저하고 동생 굉장히 우애가 있었어요. 나중에 다 자라가지고 동생 보고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형님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 죄들이 자꾸 마음에 솟아오르는데, 하나님 손톱깎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걔, 그땐 진짜 약간 빵이 그래 먹고 싶어서, 야, 임마, 그러니까, 뭐야, 근데, 빵 좀 사, 임마. 생전 처음 본 아이인데. 내가 우리 숙이가 그래 가서, 얼마 못 드는데, 살 먹으면 사, 임마. 그래가지고 둘이 먹고 나왔거든. 고맙다, 잘 먹었다 그랬는데, 이건 분명히 내가 죄예요. 근데 목사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맺냐니까, 도둑이야. 근데 걔를 찾아야지. 찾아, 미안하다 하는데요. 찾을 수가 있어야지. 야, 회개 열매 맺는 건 너무 어렵구나. 너무 어렵구나. 난 지옥 가기로 작정된 인간이구나. 이런 얘기 아마 웃었는지 모르지만, 친구들 놀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굳이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야기해도 어렵고 재미가 없고, 약간 거짓말을 섞었어요. 그런 내가 좀 잘난 척하고. 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들어주십시오. 거짓말 그냥 뭐 내 약간 하다 다음에 좀 많이 안 하고 많아면 되는데, 그냥 바로 얘기하면 다 거짓, 저거지만 약간 보태면 또 듣기도 좋고 하기도 좋고 또 나도 괜찮아 보여. 그래서 거짓말을 했는데, 한 1년쯤 되니까요. 거짓말 도사가 되더라고요. 공부를 그렇게 빨리 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잘 늘더라고요. 1년쯤 되니까 친구들이 저를 보고, 제가 옥수 제가 구라 잘 쳐. 거짓말 잘, 아니, 거짓말 딱 돼버리는데, 야, 무서운 것은 이젠 그만해야겠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않는 흉악한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그 다음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내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 아, 난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가. 난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가. 그래서 오늘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안 하려고 가거래요. 아침에 누가 뭐 물으면 말하면 입이 거짓말 안 하니까 하고 말도 잘 안 했어요. 근데 오후 한 3시쯤 되면 그냥 또 모타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거짓말 잘잘 나오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야, 난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가겠구나. 정말 제가요, 구원받고 난 뒤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건 아닌데 입만 벌려 줄줄 나오던 거짓말이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시면 빛이 있었고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죽어 나서 나오느라 나왔어요. 그 물을 항아리에 부어라 뜯어주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38년 되면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네. 걸어갔어요. 그분이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하면 그 말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하면 내가 죄를 안 범할 수가 있겠구나. 예수님 안 범하게 해주겠구나 하는 건 예수를 믿는 거고, 이해가십니까? 예수님 죄를 범치 말아야, 다시 죄를 범치 말아야지 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죄를 범하려고,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마귀 그냥 끄끄만 금방 꺾이고, 예수님이 나를 죄를 범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건 마귀도 못 꺾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치 않으려고 하는 그것 말고 예수님이 나를 죄를 범치 않게 해주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참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많은 내가 죄를 범치 말려고 애쓰는 그게 믿음인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을 때에 두 가지 방법으로 듣는 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해서 죄를 범치 말아야지 하는 건 날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마귀를 못 이기기 때문에 다 죄에 빠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죄를 범치 않은 게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 나를 죄를 범치 않도록 하시겠네. 그 믿음으로 가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 믿음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거꾸로 하기 때문에 믿음이란 건 주님이 내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인데 그걸 내가 죄를 범치 않으려고, 내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내가 정말 십일조를 내려고, 내가 간음하지 않으려고, 내가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마귀가 나를 이기 다시 끌고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38년은 병자 걸어가고 눈먼 소에 눈이 떠여지고 썩은 냄새나 나사로 살아나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밝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죄를 사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죄야 사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하려고 애쓰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고 나니까 신앙이 안 되고 어렵고 힘이 드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내가 거짓말 안 하려고 했었어요. 정말 했었어요. 내가 도둑질 안 하려고 했었어요. 정말 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었어요. 정말 했었어요. 그때 하는 모든 건 내가 하는 거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이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고 정주영 회장님이죠. 우리나라 경제에 많이 기여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정주영 씨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현대자동차가 없었으면 우리 외제차 샀었다면 비싸고 세금 비싸고 해서 거의 차를 못 샀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은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자동차 아주 나이 많으실 때 내가 찾아가겠다고 한번 가겠다고 해서 현대자동차 준비를 했대요. 뭐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하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뭐 이제 쭉 이제 의논을 했는데 신입사원 하나가 있어가지고 아무 쓸모없어 청소나 해 그랬대요. 그 이 사람이 막 비로 길을 쓰는데 정 회장님 딱 차에서 내리셨다가더라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게 사실인지 뭐지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딱 명찰 김아무인데 김 과장 수고 많이 한다 그랬대요. 굉장히 다 회장님 저는 과장이 아니고 신입사원입니다. 그 정주영 회장께서 그랬대요. 이 사람아, 이 회사에서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그랬대요. 등을 두드리면서. 그럼 그 사람 과장이에요? 아니에요? 과장이에요. 이 사람아, 이 우주에서 내가 죄를 짓지 말라면 죄를 짓지 마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짓지 않게 해줄게. 그 말이에요. 이 회사에서 이 우주 안에서 내가 너를 깨끗게 하면 깨끗게 돼. 그러면 네가 깨끗하려고 하는 거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그 말이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그럴 때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할 것도 뭘 예수 믿어요. 내가 죄 안 지으면 되고 내가 거짓말 안 하면 되고 내가 찬스 알면 되고 내가 죄를 지키고 내가 11조 내면 되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심홍섭 전도사 이야기 알죠? 진주에 갔는데 자매가 내한테 막 울더라고요. 목사님 저 진절머리 나요. 다시 내가 막 더 못 살겠어요. 하루에 소주를 많이 마실 때 12병, 적게 7병, 8병. 아침에 소주 2병 딱 따가서 사발에 보고 한 사람 마시는 걸 시작하는데 자매님이 매일 술병 치우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자매님 울지 말고 남편을 불러와요. 그날 아침에 남편이 왔어요. 자고 마주 앉았어요. 이분이 제 문제가 뭐냐면은 신앙생활 하니까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술을 끊어야 하는데 아무리 술을 끊으러 밟아주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이제 술을 끊으려고 할 때마다 고통스럽기만 하고, 아예 막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내한테 미안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히브리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 이미 온전케 했다. 영원토록 온전케 했다. 그 성경 읽어봤어. 예수님께서 형제의 죄를 위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느냐? 믿는다고. 그러면 깨끗하게 한 걸 믿냐? 믿는다고. 영혼이 온전케 한 걸 믿냐고. 온전 믿는다고. 그럼 형제는 온전하냐고? 안 온전하다. 아니 성경이 온전하고 돼 있지 않느냐고. 돼 있다고. 온전하냐고. 안 온전하다고. 성경 온전하고 형제는 안 온전하고 누구 말이 맞냐고. 성경 말이 맞다고. 그럼 온전하냐고. 안 온전하다고. 계속 15분 동안 저 때문에 자고 싸웠어요. 15분이 지난 뒤에 형제님 여기서 여기 봐요. 성경에는 온전하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하면 온전한 거 아니에요? 안 온전하다고. 술 마시는 뭐가 온전해? 매일 술주면 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 온전하다고 하네요. 그럼 성경이 맞아? 형제 생각이 맞아요? 성경이 맞습니다. 그럼 온전해요? 안 온전합니다. 아이 참 답답네. 그래서 온전하다는 걸 깨우치는데 15분이 걸렸어요. 15분이 지난 뒤 이분이 입으로만 온전하게 마음에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다 그러면 온전하구나 온전하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날부터 하루에 12병씩 마시는 술이 생각이 안 난대, 생각이 안 난대. 요즘 합천에 소주 매상이 안 올라서, 그 이제 술 끊고 난 뒤에, 아, 그 말이 되는 게, 하루에 열 병이면요, 한 달이면 얼마예요? 300병이잖아, 그죠? 1년에 얼마예요? 3650병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 매상을 줄이면 상당한 영향을 줘요. 그 마치 그 소주 회사에 판매하는 직원이 또 우리 교회 자매예요. 근데 하는 말 소주 매상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1년에 3650병씩 매상이 떨어지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거지. 그죠? 웬만한 시골 가게에 1년에 3,650병 못 팔는지 몰라요, 소주. 저도 하루에 10병 팔아야 하니까요. 형제의 마음 속에서, 아,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를, 나 술 마시는데 온전하지 않은데, 나 술 주전 버리고 그랬는데, 예수님 온전하다고 하네. 너무너무 그게 예수님 특기예요. 알겠습니까? 38년 된 병자 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게 예수님 특기라니까요. 이해가십니까? 눈먼서 속이 밝아 절악하고 그게 예수님 특기고요. 죽은 썩은 냄새는 나사로 보고 일어나 자리 나와라. 그게 예수님이 하는 특기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오늘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 있습니까? 그걸 깨끗이 하는 게 예수님 특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죄 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 씻어주면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 힘들까봐 자기가 다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똑같이 담배를 끊는 것도 예수님이 끊게 하시는 것하고 내가 노래 끊는 것 다르고 똑같이 술을 끊는 것도 예수님이 술 마시기 싫게 해서 끊는 것하고 내가 달라요. 저도요 술을 끊었어요. 마지막 술 끊는 간증만 한번 할게요. 제 아내는 교회 성찬식한 포도주를 꽉 포도를 담가요. 제 아내는 좀 특별하게 포도주 담근데 정상에 포도 하나를 물기 하나도 가지고 닦아가지고 딱 해놓고 달래에다 펴놓고 정확하게 29일 만에 그 수를 빚어요. 그래, 29일 내가 딱 아파 따르면 저를 보고 한잔 마셔보내 마셨던데. 근데 우리 아버지도 술을 좋아하셨고, 형님도 술을 좋아하셨는데, 저도 마시면 술이, 맛이 향긋하게 좋아요. 한 잔 더 달라 그래. 그러면 자네가, 목사가 취하려고 하면 안 줄라 해요. 그래서 한 잔 더 마시고, 그랬어. 그때까지 포도주를 못 끊었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 몸이 좀 불편해요. 그 부모님은 장로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에요. 자기 딸이 우리 교회 와서 변화된 뒤부터는 부모님은 장로교 다니지만 딸은 우리 교회를 보내요. 하루는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그 장로님 사모님 된 부인 되는 권사님이, 목사님 정신대 됐는데 아무렇게나 우리 집에서 한 그릇 밥 차 숙고 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자고. 그 이제 밥을 탁 차려 왔는데 글라스에 하얀 물을 안, 이게 뭡니까 하니까 사과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권사님 다음에 와서 먹을게요 하는데 권사님 저를 얼굴을 딱 쳐다보더니 에이고, 목사님도 별나게 가고 있네, 하는 거래. 이게 뭐 술입니까? 소화제인데 해가지고, 아이고, 참 별나게. 그래서 저는, 그,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엉기끼리 그걸 다 마셔버렸어요. 그래, 딱 교자로 나오는데, 그날 신방 갈 짐이 많았어요. 비가 막 오는데, 차를 타고 이제 막, 갈락하는데, 어지러워, 야야. 그 형제가, 야야야, 우리 그저, 가지 말자, 가지 말자. 내가 술 주정하겠다. 취하는 것도 막. 근데 그 뒤로부터 술을 막, 요것만, 성찬지 그것도 겨우 먹고, 좀만 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저, 뭐야, 태국 대사님이 식사를 초대해서, 대사님 식사 때, 이제 내가 식사를 했어요. 대사님이 저를, 뭐, 저 같은 사람 그렇게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다 갔는데, 포도주를 탁 그라스에 놓고 한 잔 딱 따라놨는데, 마시는데, 내 혼자 안 마시기 못해서, 입에 살짝 댔어요. 살짝 좀 내렸는데, 어지러지래요. 그날 확실히 내가 술을 끊었어요. 전에는 제가 제 아내한테 한 컵씩 마셔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막 그 뒤부터는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저녁 식사 때 식사 마치니까 식당에서 포도주를 우리 8명한테 5병 갖다 놨더라고요. 그걸 공짜로 놔두고 가려고 아깝잖아요. 하나 땄어요. 따가지고 장로님들 그저 한 컵씩 먹였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김점호 종철 장로님은 포도주 옛날에 많이 드시면 아 이게 질이 좋은 거라 하고 나면 좋은 거 나쁜 것도 몰라요. 그 뒤부터는 그래 나중에는 그거 전부 5병 가져가도 되냐 가져도 된다 그래가지고 독일의 근호선 목사님 성찬식 대사로 다 줬는데 그 목사 혹시 밤에 마셨는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 내가 술을 끊는 것하고 믿음으로 끊는 건 전혀 다릅니다. 내가 끊는 건 내 각오가 필요하고 내 노력이 필요하고 내 수고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하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들으십시오. 죄를 사는 것도 예수님이 사는 것하고 여러분이 사는 건 다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이 한 겁니다. 여러분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난 가만히 앉아 있고 예수님이 씻어야 완벽하게 씻은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제시를 산 기도에 제시고 전화에 제시고 회개에 제시고 내가 하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늠한 여자 가늠한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자 그 여자를 예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되셨네 예수님이 그 여자를 구원했습니까? 그 여자가 어찌해서 됐습니까? 예? 누가 그 여자를 구원했어요? 그 여자 뭐 했습니까? 그 여자 뭐 했어요? 그 여자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이 잘 못 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하려고 했어고 예수님 안 할 것 같아 내가 하려고 했으니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내 행위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도 본 사람들은 내가 죄사함을 애쓰는 건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 받는 넘기는 것부터 이제 모든 게 예수님이 끝을 낸 것을 믿어야 하는데 끝낸 걸 못 믿으니까 내가 죄를 살려고 애를 쓰는 한 번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저에게 와서 당신 죄 없어! 하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목사님은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지! 하시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은 죄 사함 받은 분입니까? 안 받은 분입니까?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야. 죄 사함 안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합니까? 성령도 없이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성경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 용서해 준 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죄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씻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죄를 넘기는 거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야 하고 그 이룬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지만 죄가 남아있다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십자에 못 박혀 죽었었으면 내 죄를 못 사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믿는 거지 내가 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과 주님이 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여자가 일한 건 아무것도 100% 예수님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도 여러분이 일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걸 믿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믿지 못하기도 내가 하려고 애를 쓰는데 죄를 짓는 것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도 모두 주님에게 달렸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려고 애썼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를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밝은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1부 시간을 마쳤습니다. 2부 신앙 상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